Medi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 형식에 고해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 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모테키 도시미시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대표단과 이틀 일정의 협상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 양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첫 협상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협상 항목에 물품 관세 외에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 환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품 무역과 일부 서비스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경제 환경 국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고노다로 외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 커창 중국 부총리를 예방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측 간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이에 일본과 중국은 양국 간 다양하고 어려운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양자 현안은 물론 국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고노 외상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자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남미 4개국을 순방한 폼페오 장관은 어제 마지막 일정으로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인 콜롬비아 쿠쿠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와 비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두로 정권과 지지 세력들이 그들의 부패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쿠쿠타의 이민자 센터를 방문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한 국제단체의 인도주의 원조 물품이 보관된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가 영국의 자국 대사관을 스파이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1일 영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중이던 어산지 씨에 대한 보호를 철회했고 이후 어산지 씨는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모레네 대통령은 어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산지가 반복적으로 망명 조건을 어겼다며 우리 집이 스파이를 위한 센터로 이용되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가운데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단 직업협회가 수도 하르툼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흘째 연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수단 직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위원회가 문민정부의 즉각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납치 인질 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 의한 이미 구금 위험지역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지난 1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북 간의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북 대화 재개와 3차 미북 정상회담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며 한국 정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불과 1년 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미국과 남북이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 구체적인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제의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 하겠다고 해놓고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자고 해놓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신다 갔다 온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잡아놓은 것은 그만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문 대통령이 추진할 남북 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마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남북한 정상회담의 뭐 확실한 개최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과 관련해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남북 실무진 간의 접촉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대화마저 단절시켰을 경우에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아직은 가능성은 좀 남아있긴 하다.
최 부원장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정상회담을 추진할지 남북이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노이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의 지도부가 세계에 가해진 핵 위협이라는 도전을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미국이 그 결과를 달성하는 길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거듭된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최소한 6번 비핵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더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했다고 확신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 중 적지 않은 분량을 미국에 할애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하면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개리에 거론한 점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기보다는 훌륭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북 협상의 원동력이 되어온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두 정상의 이번 메시지 교환으로 미북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까요?
아닙니다. 대화를 재개하기에는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정상회담을 서두르면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회담이 열리려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자신이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을 제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협상의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장한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측 제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딜식 일괄 타결 해법은 선 무장 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적대 세력들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 해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는데요. 핵무기가 제거돼야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을 상대에게 넘기면서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의 분위기로는 당분간 대화 재개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빅딜식 해법과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양보가 없는 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35개 납치 인질 위험국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납치 인질 위험국 K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국무부 여행주의보 K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는 외국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행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위험성을 여행주의보에서 5위험 지표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런 개탄스러운 행태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이 최종 갱신일로 표시된 북한 여행주의보에는 5지표와 함께 미국민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하다며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지난 9일 납치와 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K지표를 도입하면서 35개 나라를 지목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행 금지 지역인 4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국가 가운데 북한만 K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발표한 K지표와 북한에 해당하는 5지표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K지표는 범죄 테러 분자나 조직이 개인을 붙잡아 살해나 상해 등의 위협을 가하면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석방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가 일어나는 나라에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납치와 인질 문제보다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VOA가 국무부 여행주의보를 확인한 결과 북한과 함께 당국에 의한 임의 구금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도 K지표 없이 O지표만 표시됐습니다. 더불어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당국의 임의 법 집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K그룹에 북한이 배제된 것이 최근 미국 외교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행주의보 작성을 위한 분석은 상대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고려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주의보 작성을 위한 일련의 요건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통계와 공개 자료, 정부 소식통을 통해 취합되는 정보,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평가, 외국 정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T, 범죄 위험성이 있는 국가에는 C, 자연재해 우려에는 N지표를 별도로 표기해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 공식 종결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는데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백악관에서 미한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이 전달됐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보낸 서한으로 신뢰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로칸나 의원은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의 제1부의장을 맡고 있고 앤디 김 의원도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입니다. 두 의원이 주장하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사실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필요한데 미 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과는 괴리가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절제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 측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VOA에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unless the sanctions are deep, strong, and long. 하노이 회담 직전에는 본회의 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결정할 경우 의회는 제동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못 미치는 것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최근 VOA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과 민주당 내 여론 사이 간 괴리는 남북 경협에서만이 아닙니다. 로카나와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쟁 종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민주당 중진인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VOA에 미북 간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함으로써 사찰이 이뤄지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 재개를 촉구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33명의 명의의 서한이 보내졌는데 역시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습니다. 진보 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는 인물은 로칸나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해 6월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 슈머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미사일 폐기 없이 제재 완화를 해선 안 된다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데 대해 이런 강경한 시각은 미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최근 VOA에 현실적인 미북 협상 접근법으로 과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George Shultz and Bill Perry have laid out for
페리 프로세스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양측이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보상과 이행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미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상응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해 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하는 의회 내 여론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외교적 조언을 구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91년 의회 내 민주코커스 산하에 설립된 진보코커스는 버니 샌더스 한 명의 상원 의원과 78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로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 역사상 최연소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뉴욕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코르테즈 의원도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최근 들어 밀레니얼 세대 등 미국의 젊은 유권자 사이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층이 점차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라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인도 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제안을 하겠지만 북한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할 만큼 이런 유인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기조를 바꾸지 못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r at least Trump did talk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So and we know there's food shortages in the north. So I wonder whether Moon Jae-in may try to put together some.
다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담은 커다란 패키지를 김정은을 위한 선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의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문 대통령이 현재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북 대화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he has to tell him that the President Trump really does want to make a deal. And that first of all, he needs to make sure that Kim Jong-un doesn't do anything stupid.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정말 원한다는 점을 전함으로써 김정은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is looking to see whether his own peninsula process can help leverage the nuclear process. So I think to some extent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도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이 두 과정이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어떻게 서로를 보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핵 문제를 미국과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온 북한이 구체적인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북 사이에서 제재 문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 딜 언급을 대북 설득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that they would entertain a small deal. Even though they were focused on a big deal.
빅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스몰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핵협상을 궤도에 올릴 신호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 실무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머 존 조정관은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설득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을 원하는 미국과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wants to have a comprehensiv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So I think, and obviously, the proposal that Kim Jong-un made in Hanoi.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 해법을 원한 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과 로드맵,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폐기하는 최종적 완성 단계를 포함하는 합의를 협상하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클링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다자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이 많지 않을 뿐더러 북핵 문제는 미북, 남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석탄을 실은 채 1년 넘게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최근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석탄은 또 다른 선박에 실려 현재 제3국으로 출항을 앞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움직임이 포착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BOA가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 억류 지점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수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지난해 4월 4일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역류된 북한 선박이 처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선박업계 소식통은 BOA에 최초 억류된 지점이 해군 관할 지역이었다며 해당 지역에서 석탄을 내릴 수 없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트 이동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석탄이 하역되기 시작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사진에는 와이즈 어네스트와 바지선 사이에 크레인 선박이 붙어있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크레인 선박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석탄 일부를 바지선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 해당 작업은 열흘 넘게 잠시 중단됐다가 이달 9일을 전후로 다시 재개돼 최근 며칠 사이 모든 석탄이 하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촬영한 지난달 27일 사진에는 싣고 있던 석탄의 무게로 인해 선박 아랫부분이 물속에 잠겨있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1차 하역 작업이 끝난 시점인 4월 1일 사진에는 선박 아랫부분 일부가 떠올라 있었으며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는 4월 11일 사진을 통해선 아랫부분이 훤히 드러난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선박 전문가는 최초 사진이 완전 적재 상태지만 이후 사진들은 화물이 다 빠져 무게가 가벼워진 선박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4월 12일 촬영된 사진의 경우 와이즈 어네스트호로 보이는 선박 위에서 작업 인부들이 선박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지선으로 옮겨진 북한 석탄 26,500톤이 또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현재 출항을 앞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이 제공한 이번 북한산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 증권에는 석탄 26,500톤이 인도네시아 텔루크 발릭파판 항구에서 실려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 항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실제 석탄은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국에 있는 같은 회사가 이 석탄을 보낸 뒤 다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현지 세관은 지난 2일 북한산 석탄의 운송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허가의 근거로 지난해 11월 19일 발릭파판 지방법원이 석탄 판매 허가를 인정했고 2월 19일 에코 세티아 모코가 해당 석탄에 대한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에코 세티아 모토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세티아 모토가 문제의 북한산 석탄을 한국의 업체로 판매하려 시도했던 브로커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발리카판 지방법원은 지난해 세티아 모코에게 북한산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산 석탄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 위반 논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석탄이 현재 베트남의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깃발의 D모 선박으로 옮겨졌으며 이르면 13일에서 14일에 출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티아 모토와 그의 회사, 베트남 선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 유엔 전문가 패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등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싣고 있던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선박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5개국 민간 전문가들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선박이 몰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억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호 문제를 언급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선박은 억류된 상태로 2018년 4월부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선박은 몰수 대상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3국의 해당 조치에 대한 요구를 형사상 상호법률 지원과 관련된 절차를 통해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개국 출신 민간 전문가들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몰수와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기 약 열흘 전인 18일 선박에 올라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를 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서류에는 이들 전문가들의 이름과 국적, 여권 번호와 함께 각자의 역할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국적자들로 지난달 2일에서 4일 사이에 각자의 출신국을 비롯해 오만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맡은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와 선박 군안 전문가, 군안 기술자 등이었고 한국 출신의 전문가에겐 통역과 지원이라는 문구가 표기됐습니다. BOA는 이들 중 일부 전문가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된 이들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해 정확한 승선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지난해 3월 31일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로부터 전달받은 뒤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4월 4일 억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는 25명의 북한 선원들이 탑승 중이었는데 억류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21일 선원 한 명이 당뇨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해 인근 병원에 안치되고 또 다른 선원 3명이 뇌종양으로 인한 급성 건강 문제가 발생해 추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서 선원들을 순차적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밝혀 나머지 선원들도 북한으로 되돌아가거나 출국을 앞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소식통은 현재 북한 선박에 남아있는 북한 선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1989년 건조된 17,000톤급 화물선으로 평양 소재 조선 송이 운송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몰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 정권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몰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자국 해역에서 좌초됐던 북한 화물선 무드봉호에 대해 몰수와 폐선 처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 재무부가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선박 한 척이 영국 회사에 의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선박들도 실제 깃발과 선주의 사무실 소재지와 등록지 등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재무부 주의보에 북한 선박과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18척 중 한 척의 선주가 영국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목록에 등재된 오양지샹호의 운영회사는 아이사로 회사의 등록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업체의 주소지 또한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기재됐습니다. 오양지샹호는 얼마 전까지 토고와 파나마 깃발을 달았었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재무부의 주의보 역시 이 선박의 선적 정보를 알려지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운영회사가 영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의 관련 기관이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제재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제재 위반 행위는 엄격히 조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해군함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파견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환적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 북한의 불법 환적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목록에 등재된 나머지 선박들도 실제 달고 있던 깃발과 선주 회사의 국적, 등록지 등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참퐁호는 모두 3개 나라와 얽혀 있었습니다. 선박의 등록은 아프리카 나라인 토고에서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토고 선박인 참퐁호는 선주 회사가 타이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 회사의 등록 국가는 토고나 타이완이 아닌 아프리카 섬나라 세이셸이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선박의 등록 국가와 선주의 사무실 소재지, 선주 회사의 등록 국가가 모두 다른 경우는 참퐁호를 비롯해 7척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진아이호는 선주 소재지와 회사 등록처가 각각 타이완과 라이베리아였고 뉴리전투어도 파나마에 등록됐지만 타이완에서 운영되며 회사 등록은 홍콩에서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8개 선박들을 선박의 등록지, 즉 선적으로만 분류하면 파나마와 토고 선박이 각각 3척씩으로 가장 많았지만 선주 회사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만 놓고 보면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각각 4건씩을 나타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회사의 등록 국가로 분류해보면 홍콩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들의 선주가 또 다른 나라의 회사에 이 선박을 용선, 즉 빌려주기라도 했다면 실제 선박의 운영에 개입한 나라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등록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선박의 선주나 용선주 등에 대해선 유엔 차원의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는 해운업 등 관련 산업 종사자와 개인 등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선박 관련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은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따르는 잠재적 결과를 인지해야 한다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경제 제재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집행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은 민사상 금전적 처벌과 더불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며 위반 한 건당 29만 5천 달러 혹은 위반 거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남 살해 등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사법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전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관이 지적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ICC에서 활동한 알렉스 와이팅 하버드 법과 대학원 교수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 판결을 외교와 정치적 이유로 사법의 정의가 훼손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사법권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이 연루돼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없는 ICC의 한계도 거론했습니다. 화이트 교수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들의 석방으로 북한의 해외 암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직 ICC 검사로서 이번 사건과 재판 과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Prosecutor, I've been both a domestic prosecutor and an international prosecutor. And when murder
미국과 국제 검사 출신으로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번처럼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는 살인이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정남 살인 판결은 외교와 정치적 문제가 맞물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 때문에 국제 사법 시스템 작동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또 대안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Said Nor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so ICC는 로마 규정에 의거해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 규정의 비준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권이 북한 영토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범죄가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범죄 혐의자가 회원국 국적자여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우선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미국, 러시아 역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ICC에 회부하는 걸 꺼릴 겁니다. 이들 나라들은 정치적 문제로 ICC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ICC가 다룬 사례 중 북한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Maybe Cambodia, right? Cambodia's obviously
캄보디아가 비슷합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황이 아닌데도 자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1970년대 자국민 학살의 주범들을 국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독특합니다. 북한에서 행해지는 반인륜적 범죄는 내란이나 분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통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ICC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유형 가운데 북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They fall under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are crimes committed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대표적이고 북한 지도부가 북한 밖에서 자행하는 범죄와도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ICC가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처럼 북한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Yes, that could be done. But that would face the same challenges as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ICC 회부 체계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특별 법정을 설치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ICC가 북한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Well, the ICC cannot do anything without jurisdiction.
ICC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체포는 국가들과의 협력 아래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ICC는 독자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의를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 ICC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ICC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The only th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is find a way to grant jurisdiction to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ICC가 북한의 사법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겁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ICC는 관할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법적 메커니즘과 관련한 대안이 마련돼 ICC가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 책임자를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길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말씀하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수뇌부를 법정에 세울 근거는 있습니까?
What's missing is the institutions. The law is part that is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법은 존재합니다. 반인륜 범죄에 적용되는 국제법이 마련돼 있고 누구에게나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땅한 기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개별 국가가 보편 관할권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를 자체적으로 기소하거나 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 해도 한국이 그런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게 통일의 조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제3국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범죄 혐의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지금까지 ICC 검찰관을 지낸 알렉스 와이팅 하버드 법과 대학원 교수로부터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한계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1909년 건조를 시작해 1911년 5월 31일 진수했습니다. 2200여 명을 태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희생자 1500여 명이 거의 70%가 사망한 것입니다. 객실 계급별 사망률을 보면 1등실 38%, 2등실 59%, 3등실 75%, 여성 사망률 26%, 남성 사망률 80%였습니다. 타이타닉호 객실 계급별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1등실에 승선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144명 가운데 14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1등실에 탑승했던 아이들로 6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1865년 4월 15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갔습니다. 링컨이 재선될 때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승계하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입니다.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전쟁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하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 임기법을 어긴 것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국방장관 부당 해임과 의회 모독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67표에서 딱 한 표가 모자라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미국의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존슨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마지막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이외에도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과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던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